마가복음 9장 말씀을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9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위에 가셔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던 신령한 아주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간질병 앓고 하는 한 소년을 고쳐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덕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신앙인이 갖지 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그 이하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인데,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과정에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이 산이 어느 산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하는 이론이 많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갈릴리를 출발해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거기에 위치해 있는 약 해발 380-400m 채 되지 않는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 바로 이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것은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지 얼마 되지 못한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가깝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렇게 큰 높은 산이 별로 없는데 그 다볼산이 그 유일하게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 산으로 가셔서 그렇게 변형된 모습을 가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흔히 변화산이다 또는 변화되신 내용이다, 변모하셨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없던 주님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주께서 본래 지니셔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셔서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일 것입니다. 원래 주께서 만세전부터 존재하시고 또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이때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 말씀에서 이때 경험을 설명하면서 이 모습은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터인데 그 모습을 잠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습은 주께서 없는 모습으로 발전하셨기보다는 이미 가지신 영광스러운 모습, 그분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셔서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한 사람을 세우실 터인데 너희가 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장차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세우신다는 말씀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엘리야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 말씀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보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오셔서는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새로운 엘리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결국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일과 연관되어 있었던 그런 선지자, 그런 지도자들이 이 변화산 위에 함께 나타나셔서 주님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명사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두 중심인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대표하는 두 영적 지도자가 이 산 위에 함께 나타나셔서 주님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논의 내용을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시면서 주님을 격려해드리고 더 굳세게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변화산 위에서의 모습이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을 넘어서서 십자가 대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미리 의논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한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변화산의 사건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격렬하게 토론하고 의논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와서 보시니 한 귀신 들려 간지를 앓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자 제자들이 그 아이를 맡아서 고치겠다고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만 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둘러서서 지켜보던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면서 뭔가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대체로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병든 아이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이지요. 둘째는 이 아이를 고쳐줘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실패를 거듭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고쳐놓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를 태우고 속을 끓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자들의 무능입니다. 이 제자들의 무능은 오늘날 교회의 무능으로 비춰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입시에 대한 것, 아이들의 정서에 대한 것, 행복하지 못한 일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여의치를 못합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이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계속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책임진 사람들의 감당치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길을 열어가야 될 교회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문제로 더 깊어지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현장에 오시면서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고쳐지고 아예 아버지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음 깨닫고 내가 믿습니다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능력으로 무장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현장 속에 주님께서 오시면서부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하고 함께 주시기를 겸비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30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등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비유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연합과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연합과 일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 마음이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등목은 관용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따르지 않는데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는데 못하게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자 그렇지 않다. 내 이름으로 큰일을 행하면서 나를 반대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게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용해서 품을 것을 가르쳐줍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 가운데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나 생각하진 않는데 조화를 이루면 아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화이부동할 줄 아는 그래서 관용으로 이웃을 품을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어울리는 마음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과 같은 모습으로만 주님 따르는 것을 고집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와 다른 모습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관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항상 조심스러운 신중한 자세로 살 것을 가르치십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신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실족시키려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심치 못하는 말과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태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어서 나로서는 기억도 없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웃 사람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시키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 안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히 가다듬고 아주 깨어있는 경성된 자세로 이웃을 대하고 부드러운 중심으로 주님의 중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겨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영적으로 실족시킨 일을 하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을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세 가지 주셨습니다.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가 관용이요, 셋째가 신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관용하고 신중한 발걸음으로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